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에 대한 그 시리즈 설교를 19주에 걸쳐서 마치고 이와 맞물려 있는 어떤 큰 주제 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먼저 45절,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설교 제목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마태복음 22장 40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직역하면 이 두 개의 계명에 모든 율법이 걸려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헬라 원문을 순서대로 직역한 것입니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이 걸려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더 메시지 성경 번역에는 이 두 개의 명령 나무목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것 여기에 걸려있다. 헬라 원문의 느낌을 생생하게 살린 좋은 번역입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전체가 걸려있는 두 개의 나무못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40절 이 본문에서 두 계명이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두 계명이 모든 구약 성경을 매달고 있는 두 개의 못 역할을 한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두 개의 못, 나무못을 없애면 모든 것이 와르르 내려앉는다, 무너진다. 이 두 개의 나무못이 무엇이냐? 두 개의 계명이다. 이것을 우리는 두 개의 중요 계명,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나무못이다. 여기 이제 그 율법사가, 율법사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죠. 그가 36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율법이 600 몇십 개 있잖아요. 그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큽니까? 라고 주님을 책잡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37절에서 38절, 39절, 잠시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 대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둘째 대계명에 해당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랑 뭐라고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구약 성경이 담고 있는 전체 메시지가 이 두 개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전체 메시지, 내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서나 레위기나 역사서나 시편이나 전도서 이 모든 것이 이 두 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걸려있다고? 이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습니다. 진실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서의 글들이 구약 성경이 걸려있다. 원문은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둘을 만약에 제거해버리면 모든 것이 와해된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없는 너덜너덜한 어떤 그냥 일반적인 아티클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시편과 잠언도 역사서들도 선지서들 모두가 이 두 가지에 걸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19주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했고 이것이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그 19개의 시리즈를 다루면서 두 번째 계명, 사람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주에 걸쳐서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을 순종하기 위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너희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되는 명령이고 계명이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깔려있다. 문제는 내 주 하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인 그 주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만한 동기부여가 내 가운데 아니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우리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이 쉽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알겠는데, 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러나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 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사전 마음 작업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해한 가운데, 왜곡하고 착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 아니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주라고 제가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감정,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시선, 진짜 본 마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로 이 강의를 해 나가려 합니다.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 마태복음 13장 45, 46절을 먼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장사와 같다? 이게 비유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어떤 개념을 알면 이것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나라나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영토, 국민, 주권. 나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토가 있어야 하고요. 영토. 그 가운데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스리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하는데 성경 시대에서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국토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이 있었지만 우리 주권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지만, 임금이 있었지만 허수아비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백성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어떠한 사이즈냐, 어떠한 것으로 채워져 있느냐, 그것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통치하시는 주체이신, 다시 말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에 대한 진리를 조명해요. 천국의 주권을 가지신 왕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언젠가 그 나라에 입국하겠죠? 그러한 천국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좋은 진주를 구하는 merchant, 상인이시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이시다. 이 영원한 나라, 이 엄청난 나라를 통치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테오라는 동사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냥 대충 찾아보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search, 찾다, 검색하다, 찾는 어떤 행위인데 대충 찾는 것이 아닌 최종 결론에 이를 때까지 조사하고 문제의 핵심에 이를 때까지 탐색하는 그런 행위를 말할 때 제테오라는 동사를 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근처 중국 식당 없나라고 구글 검색을 해서 처음에 내 생각이 시간도 없으니까 가까운데 찾아서 그냥 가자라고 했는데 한 10분 정도 더 운전해 가니까 좀 떨어져 있긴 했지만 평점이 좋은 어떤 곳이었어요. 원래는 내가 가까운데 가서 대충 먹자 이렇게 했는데 검색하면서 마음이 바뀌는 그때 재태우라는 그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원래 의도된 목적 그것을 탐색하고 조사해서 당도할 때 다시 말해서 대학원 졸업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논문 관련해서 구체적인 주제가 있고 자기의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 논지를 뒷받침하는 아티클을 이것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막 검색 서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서 그것을 확보하는 행위, 그것을 재태어라고 합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좋은 진주 감 나가는 특정 진주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찾아다니는 한 상인, 그가 지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어느 날 마침내 발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찾은 끝에 그 진주를 손에 넣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손에 넣었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 천국의 통치자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분의 모습이 이렇다. 그토록 찾고 찾았던 귀한 진주 하나를 마침내 발견하셨고 이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의 소유를 다 팔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진리가 주님의 마음에 어떤 것이었을까요? 가장 값진 단위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 우리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걷는 인생길, 이 광야길을 33년간 몸소 체험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값을 치루셨습니다. 이때 인류 죄악의 짐을 지고 아버지와 연합이 단절되는 그런 고통도 경험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분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찾으려 했을까요? 우리가 그분의 눈에 귀한 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을 구성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를 질 만큼 지극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이러한 진리를 참 자주 언급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의 눈을 사로잡지 못하고 그런 진리가 지나칠 때가 많을까?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 특히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한 대상으로 보배로운 대상으로 보고 찾으시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으로 묘사된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잠시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4, 5절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예수 믿는 성숙한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사실은 암송의 후보자로 넣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내 마음에 정리가 되면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 진실일까요? 예, 진실입니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절들, 연관된 구절들로만 내 영혼이 익숙해질 때, 밸런스를 이루지 아니하고 이것만 강조되어서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무수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서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것이 진리이지만 이렇게만 정리된 내 마음이 그 주님을 열린 마음으로,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과연 누가복음 12장에 언급했던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신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 내면에 이두 진리가 조화를 내면에 이루기가 힘듭니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두려워해야 할 분께서 동일하게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아들을 주셨다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한 인격은 그 안에 다양한 감정을 내포하고 있어요. 늘 좋은 사람, 늘 웃는 사람, 잘못된 사람입니다. 늘 화내는 사람, 그 사람도 잘못된 사람입니다. 건강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그 가운데 그 상황에 따라서,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감정적 표현이 드러나는 것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 전체를 속단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가 손해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 가운데 크게 잘못해서 이제 혼이 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크게 혼난 그런 경험이 당연하고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너무 크게 다가와서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 부모의 다른 감정,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희생적인 애정을 가진 여러 측면이 있는데도 그 하나의 경험 때문에 말을 줄이고 눈치를 살피고 어려워하는 하나의 그 상처가 된달까요? 그러한 일이 있죠. 한 면만 보고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의 개념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의 인간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진정한 필요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큰 빙산, 그 윗부분에 드러나 있는, 물 윗부분에 드러나 있는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그 분량. 그것이 우리의 행동,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어떤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인간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필요는 빙산 물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뭔가 추구하고 애쓰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아웅다웅하고 이런 모든 과정은요, 내 내면에 있는 그 진정한 필요의 대체적인 어떤 발로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진정한 필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모든 영혼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있어요. 감정 중 하나. 아주 이게 중요한 감정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내면에 있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에게 열망하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필요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이든지, 열 사람이든지, 백 사람이든지, 누군가에게 열망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감정이에요. 문제는 이 필요를 어떻게 채우느냐? 그 방법이 악할 수도 있고, 사람을 조종해서 하는 네거티브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열망하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유튜브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바람. 처음에는 아마 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이유로 시작한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좀더 지나면, 구독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부분을 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못하고 하는 이 모습 그대로의 내가 저 사람들에게 열망의 대상이 된다. 아, 이것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래서 돈을 추월하는 그 돈과 관련된 이익을 추월하는 뭔가에 대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구독자가 수천 명이 되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부여해서 댓글이 막 달리고 내 취미에 대해서 물어주고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인지 게시판에 질문이 뜨고 우리 집에 내가 애완견으로 어떤 사료를 사용하는지 그것도 알려달라고 그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행복감이 뿜뿜 뿜어져 나옵니다. 열망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열망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경험이에요. 행복감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수천 명이 아니라 이제 구독자가 5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가 과거에 가졌던 일상의 스케줄, 관심이 유튜브 운영에 초점을 맞춰집니다. 왜요? 50만 명의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 이건 엄청난 경험이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열망한다는 이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열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 엄청난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필요에 대한 무언가를 터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를 열망하고 기다리는 누군가가 그 대상들이 유튜브의 그 구독자들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최상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서 나를 열망하신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열망이 대상이 되었다는 확신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확 부어질 때 이것은요 엔진의 연료를 주입하듯이 내 내면에 놀라운 일을 발생시키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 교회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열망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 무언가를 내 심령 가운데 링크시키셔서 와 이런 존재구나. 만약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 성공하면 유튜브 구독자 수백만 명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거대한 감정 변화를 내면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 세계 인구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전 세계에 있는 프라이머리 스쿨 학생들 모두를 다 더한 수학 실력보다 전 세계에 있는 프라이머리 스쿨 학생들의 그들이 짜낼 수 있는 수천만 명이겠죠. 그들이 짜낼 수 있는 수학 실력, 오클랜드 대학 수학 교수 한 사람의 실력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열망하신다는 이 꿈 같은 무언가가 실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터치하고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내 심령 가운데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 확신을 가지면 엄청난 일이 내 영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납니다. 강력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잘못된 생각을 붙잡습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쉬우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보시는 그 사랑에 반응했을 거예요. 이미 매료되었을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그분의 사랑에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잘못된 생각을 붙잡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짐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온전한 성숙을 이루면 온전한 성숙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뭔가를 성취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열망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나는 언제 온전한 성숙에 이를까요? 그날은 올까요? 그런 순간이 오기까지 나는 하나님의 열망의 대상이 아니겠지. 이런 짐작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피합니다. 저는 남은 시간을 이것이 거짓이며 오해이며 잘못된 생각임을 잠시 증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비교적 빨리 읽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때,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문제만 일으키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배 드린 적 없습니다.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망하셨다는 거예요.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망하셨다는, 어느 정도로 열망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이것은 아주 강렬한 열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열망을 증명하셨다, 데몬스트레이트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목사님, 인간 경험 가운데는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를 열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 사실일까요?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계속 문제만 일으킬 때 그를 열망하는 것,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목사님. 이것이 사실일까요? 자, 우리 자녀 키울 때, 자, 여기 6개월 된 갓난쟁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내 아이예요. 아무거나 집히는 대로 입에 넣고 한밤중에도 칭얼거리고 기저귀는 몇 번 갈아야 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문제만 일으켜요. 그럼에도 아이가 부모에게 열망의 대상인가? 그렇습니다. 이때 아이 몸에 이상 징후를 의사 선생님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런 말을 합니다. 집을 팔아야 될 정도의 비용이 드는 어떤 수술을 해야 된다고. 돈을 마련합니까? 마련합니다. 집을 팔았어요? 그렇습니다. 왜요? 열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해서요? 아닙니다. 말을 잘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인간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갓난아기 왜 이토록 아끼고 열망합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웅얼거리는 아이지만 내 혈육이기 때문에. 탕자 비유라고 읽는 누가복음 15장 12절 1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서너 번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어떤 아들이 이런 말을 하면 배륜적인 아들입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가운데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행위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만큼의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말썽을 피우고 매일매일 이 요구를 했던지 기어이 자신의 몫의 그 재산을 챙겨서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방탕한 생활로 그 재산 모두를 날립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될 정도로 형편없는 실패자가 됩니다. 형편없는 처지로 전락합니다. 어느 순간 정신이 들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아들 로스가 아닙니다. 자기는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집의 종들 중에 하나로 부탁해야지 라고 그런 생각으로 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 없어 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돌아온 둘째 아들 사업에 성공해서 큰 소유를 이끌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와 함께 없애는 데 삶을 낭비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아버지가 기뻐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혈육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불효자였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형편없는 폐륜 자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눈에는 열망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곳곳에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비켜나갑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마귀가 힘을 다해서 행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 우리가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투사하려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마귀가 힘을 다해서 하는 작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내게 주어진 그 육신의 아버지, 내가 경험한 그 육신의 아버지 상을 통해서 나를 진짜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투사하는, 그 아버지라고 확신하게 하는 거짓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잘해야, 좋은 성적을 받아와야, 말썽 부리지 않아야 나를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내 무의식 속에 투사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나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죄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나에 대해서 어떤 열망도 갖지 않을 거라고 미리 나는 속단합니다. 이것이 사실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귀가 성공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내가 큰 성숙을 이루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열망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크게 자르고 난 다음에,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기 시작하실 것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그 온갖 중독에 탐닉하고 영적 속박에 빠지는지 아세요?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그러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항상 혀를 끌끌 차면서 언제 철들고, 나에 대해서 어떤 기쁨에, 내가 그분께 어떤 기쁨의 존재도 되지 아니하는, 나에 대해서 이미 열망이 사라진 그러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쉽게 중독에 탐닉하고 온갖 영적 속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얼굴을 옆으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돌리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주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애쓰고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 주님의 모습이 아닌 부분이 참 많아요. 지난 19주 동안에 다루었던 그 사랑과 관련해서 15개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은 애를 쓰지만 대부분 실패를 해요. 우리는 오래 참는데, 온유하게 말하는데, 비교하고 시기하지 않는데 애를 쓰지만 실패를 합니다. 무례히 행하고 우선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쉽게 성내고 이런 삶을 쉽게 살죠. 다시 말해서 주님을 닮은 모습보다 주님의 모습이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열망하신 마음이 있을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에도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수치와 정죄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자격이 없다라고 여길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열망하고 계신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승리와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지 않다라는 확신을 주려고 할 것이고요. 여러분, 마지막 세대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서적인 파탄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큰 정서적인 파탄과 도덕적인 타락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듣는 호주 ABC 그 뉴스 그 라디오 채널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All in the Min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매주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올라오는데, 때로는 30분, 때로는 뭐 40분, 이런 그 길이 아주 적당하게 흥미로운 내용도 있고 해서 가끔 듣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온 그 내용에 보니까 캐런 웰스라는 어떤 젊은 여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자기 머릿속에 계속 어떤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voices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한 목소리가 아니고 아주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스토킹하고, 지금 자기가 혼자 방 안에 있는 그 말을 누군가가 다 듣고 있고, 그리에 나가면은 나는 분명히 성폭행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언젠가 나는 길거리에서 살해될 거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계속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내용을 10년 전보다 훨씬 더 빈번히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세상의 불법과 거역이 커져감에 따라 이러한 마귀적인 속박과 함께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성적 타락이 그리고 어둠이 전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용할 구절인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죠. 사람 사랑이 식어질 때, 이 시대에 이러한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무관심해지고 벽을 쌓는데 그때 하나님 사랑이 되어진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질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전략적인 마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귀한 진주를 찾는 그 상인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께서 지극히 값진 진주 발견하셨다는 것. 그 값진 진주가 바로 나라는 것. 이러한 진실에 눈을 뜨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죄 짓지 말라, 심판이 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불완전한 나를 열망한다는 사실, 분명한 진실입니다. 반드시 내 영혼 내면에 각인되어 있어야 될 진실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던 그때 나를 주님께서 찾고 계셨으며, 그리고 발견하신 진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주님과의 오해, 주님 시선을 왜곡하는 잘못된 생각, 이것들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합당한 동기 부여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경배가, 예배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으로 주님 예배하는 것이 힘듭니다. 저는 이런 주제로 몇 주 동안 걸쳐서 말씀을 강론할 예정인데, 여러분께서 하실 기도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계시형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열망이 됨을 알게 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망이 된 것 알게 되어서, 하나님, 내가 좀 더 주님 사랑하는 것이 쉬워지고 그것이 희락이 되는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되셔서 이 진리를 확증해 주시고, 왜곡되고 잘못되어 정리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 낱낱이 다 깨어지고 와해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인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혹시 주님과 그 개인을 가로막고 있는 겹겹이 처져 있는 막이 있다면 내 주님께서 걷어주십시오. 성님께서 이 작업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